오늘 같이 내받을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짧은 구절인데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게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주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저 앞에 나온 대로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신뢰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이후에 여호와 이름이 강조하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자기 부정의 때 애굽의 더 이상 왕자가 아닌 나그네의 자아로서 그 바뀐 자신의 아들의 이름 게르솜 그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살피게 된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 소명을 거절하고 염려하면서 거부할 때 하나님이 4장 14절입니까? 노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밀당하듯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부여해주고 있고 모세는 어떻게 됐든 그 사명을 거부하려는 그런 의중 중에 하나가 이제 드러나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행동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 오늘 설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잘 듣고 또 놓치면은 주중에 수요일 이후에 웹사이트에서도 들으면 또 이해될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자, 이름 할 때는 구별부호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각기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별부호입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사물을 부를 때는 것은 구별부호입니다. 그래서 표음 문자의 이름은 소리로 구분되기 때문에 의미가 전달되는 건 아니에요. 의미가. 근데 표의 문자, 표상 문자를 볼 때는 하나하나 글자가 언어의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문자입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표상 문자, 표의 문자인데 한문의 어떤 그런 글자가 그렇겠죠. 한문에 예를 들어서 개견자를 놓고 볼 때는 그것이 한문의 그 형상이 개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그죠. 또 코끼리 상자 보면은 그 형상 자체를 코끼리 상자를 그려서 코끼리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고기 어자도 그렇고. 이렇게 형상을 두고 만든 문자를 우리는 표상 문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름은 이름이 대상이 되는 존재의 본질을 문자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큰 의미나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하면 그 이름은 그 이름 속에 뭐요? 본질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앞에 나오는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때 아담의 모든 본질을 꿰뚫어 보고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짐승들을 보면서 너는 뭐 코끼리, 너는 기린, 너는 사자, 뭐 너는 고양이 쭉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특성을 깨닫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살펴보니까 거기에 나와 같은 격이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성경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 역시도 이것이 역시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 그죠? 사례를 사라, 야곱을 이스라엘, 또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더 이상 시몬이라 하지 않고 개바, 페트로, 베드로라 할 때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그 본질을 꿰뚫어 보시면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그런 의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그분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예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데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 두 번 나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죠. 그때 이름을 묻습니다. 그때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고 이름이 뭐냐? 오히려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죠? 이게 창세기 32장 말씀이에요. 또 한 번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이름을 물을 때 이렇게 알려줍니다. 기묘자다. 근데 이름을 알려주지만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알려주지만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왜 두 사건에 그런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 이름은 뭘 아까 얘기했죠? 본질을 깨닫는 거라 했는데 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자, 이름을 묻는 의도와 동기는 그 이름을 주술적 동기나 그 이름을 매개체로 한 부적들, 주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신관들은 신의 이름을 부르면 신이 나타나고 신의 언어나 신의 주술을 부르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고대의 신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신의 이름을 부르면 신마저 어떻게 해요? 통제하고 부리려는 주술적 그런 신관이 그 인간의 이기심의 발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려라 참게 하면 열려야 돼. 그죠? 아라비안 나이트나 뭐 이렇게 동화 보면은 열려라 참게 하면은 그 신의 주신 언어를 부르면 그렇게 열려집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요술램프 비비고 나와라 그러면은 거기에 그 잠자다 많은 제니가 퐁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왜 귀찮은데 또 나를 부르냐? 그러듯이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대 신을 안다는 것은 이처럼 인간의 이기심의 발로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부르면 넌 나타나야 돼. 야곱의 의중은 뭡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오늘 날 도와준 것처럼 언제든지 날 도와줘야 돼. 이런 인간의 발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덕뼈가 위골된 상태 속에서 신의 이름을 묻는 것은 이제 내가 부르면은 나타나서 나에게 복을 주고 유경 가운데서 도와주고 역사하게끔 내가 불려야겠다는 주술적 동기를 아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 삼손이 마노아 사건 조금 다르죠? 알려주되 기묘자다,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amazing counselor,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신비로운 상태로 알려줍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그런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묘자의 이름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아픔을 해결해주고 또 들어주는 놀라운 상담자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냥 마누아가 물으니까 so wonderful, amazing counselor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가니까 오히려 여호와 이름을 묻은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제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그 이름을 깨달은 것이 오늘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나타나라고 할 때 그들이 물으면 이름도 모르고 관계도 없고 앞으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보장되겠습니까? 내가 뭐라 말해야 할까요? 응?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What is his name? 거기 나오죠, 영어 성경에. 여보세요? What shall say to them? 그들에게 뭐라 말할까요? 그때 한마디로 이름도 모르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14절 말씀 읽어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 계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출애굽기 6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줘서 여호와를 알려주었고 그 전까지는 그냥 보편적 그냥 엘 하나님 혹은 엘로힘 전능자 이렇게 알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것은 장엄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엘로힘은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 동사로서는 단수를 가는데 명사로서는 복수형을 갖습니다. 그래서 고대 신 개념 속에서 고대의 신이 아주 전능한 하나님, 탑 오브 탑의 하나님, 전능신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단수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신의 능력으로 최고로 통제하는 전능한 힘을 극대화하는 장엄복수로 사용했어요. 자, 내가 너한테만 알려주는데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등장하죠? 당시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그 사건을 기록한 모세이기 때문에 거기 엘로와, 엘 여호와, 엘로힘 그렇게 써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그 이름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 역시도 알았다는 얘기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고 지금 출애굽기 6장 3절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 이름이 처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의 뜻을 오늘 처음으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여호와 이름이 등장했더라도 이것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출애굽 당시에 그 모세가 여호와 이름을 제대로 아는 거지 그 이전에는 불러졌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불렀어도 여호와의 민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엘로힘 보통 그 명사로서 바알도 엘바알 그래요. 엘바알. 그러니까 엘민 자체는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 하나님. 그러니까 신 그런 명사입니다. 보통 명사예요. 목사 그럼 보통 명사죠. 그죠? 그럼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김정인 목사 그러면 저 자신의 고유 명사가 저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도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본질을 드러내는데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계시로 그 신명이죠. 자기를 계시해서 여호와 이름을 나타냈는데 히브리어로 자음만 썼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 자음이 뭐냐면 요해 와우해 제가 여기다 썼어야 되는데 이따가 성경 공부할 때 올려드릴게요. 우리가 알파벳에 A, B, C, D 이렇게 있듯이 히브리어도 알파벳이 있잖아요. 알라멘테, 김메달레해, 와우자우해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중에 알파벳 자음만 딱 쓴 거예요. 뭐냐면 요드해, 와우해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 표현 알파벳가 Y, H, W, H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구약성경에 여호와다라고 딱 써놨는데 그렇게 요드 해 와우 해 이렇게 자음만 딱 쓴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선생님 그러면 초성이 시옷 또 시옷 니은 그럼 그 이렇게 학교에 가르치는 사람 하면은 초성만 써도 선생님 알듯이 이렇게 초성만 즉 그 자음만 그렇게 요드 해 와우 해 영어로는 YHWH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히브리어로 야훼로 발음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네 개의 자음 글자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YHWH 또는 JHVH, 제호바 이런 식이죠. 근데 한글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그냥 거룩한 네 글자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거룩한 네 글자.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이름을 못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든지 그 여호와 이름이 나올 때 제대로 읽지 못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읽었겠느냐? 또 어떻게 필사하게 되면 그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필사하겠느냐? 그래서 이 필사하는 사람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은 딱 내버려 두고 목욕제기하고 정결케하고 그 여호와 야훼라고 숫자 한번 딱 쓰고 펜을 부러뜨린 거야. 더 이상 안 쓰고 땅으로 쓰고 그 정도로 여호와에 대한 신앙과 이름을 부르는 데선 두렵고 경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이름이어서 직접 발음하지 않고 뭘로 발음했냐면 주여 나의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고 발음했어요. 아도나이. 그렇게 대치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그런 딱 단어의 그 이름이 나오면은 뭘로 읽었다고요? 아도나이로 대체해서 읽었어요. 이 아도나이의 세 가지의 모음이 나오죠. A, O, A, 그죠? A, O, A, 아도나이. 후대 학자들이 거기 Y, H, W, H의 모음을 붙여서 야호와, 자호와 이렇게 모음을 붙여서 그 자음만 있는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야호와, 자호와. 그래서 한국어는 여호와, 영어는 뭐 제보하 뭐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모음의 표기에 따라서 야훼 혹은 여호와를 이렇게 읽게 된 겁니다. 이게 본래 발음이 야훼가 더 의미에 가까운 원문에 가까운 그런 발음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써놓고서 부르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그 의미가 십계명에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 모음을 여기에 붙여서 뭐가 되었고 여호와가 되었고 야훼가 되었다. 그 성서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름을 나타낼 때 동작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이름을 썼어요. 이 동사가 비동사인데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로 야훼 곧 여호와라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to be 이렇게 되는 거예요. to be. 근데 이것이 to be가 하야라는 그런 히브리 그 비동사예요. 하야. 그래서 이 하야의 의미는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은 비동사예요. 있다, 존재하다 그 뜻이에요. to be. 그러니까 이 하야라는 비동사가 그 어근이 있다, 존재하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동사가 나오는데 이 존재를 나타내는 비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동사는 시제가 없어요. 그냥 시제로 표기하지 않고 동작으로 표기해서 동작이 끝난 것, 동작이 안 끝난 것. 그러니까 두 가지 완료, 완료형과 미완료형 이렇게 분류되는 겁니다. 동작이 끝나면 현재, 동작이 끝나면 과거고 현재 하고 있으면 뭐요? 진행형인 겁니다. 그래서 미래까지 갈 것은 미완료죠. 그래서 이 고유명사 미완료형으로 그 이름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동사 하야, 그러니까 하야가 안 끝난 미완료형. 그러니까 이름을 분석하면 이름이 뭐냐? 하야가 안 끝난 미완료형이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니까 그냥 to be, 비동사, 하야 동사, 비동사, 존재라는 동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I am 되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이 안 끝났으니까 미래형으로 보게 되면 I will be that, I will be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번역하면은 나는 이미 존재하였고 이대로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할 자다. 예, 비동사 그 존재형 비동사 하야동사 이름으로 드러났으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이미 존재하고 이제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하는데 영원히 존재할 자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돼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나는 존재하는데 내 존재의 근거에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할 것이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할 것이다. 쉽지 않죠? 뭔 소리 하는지? 그러니까 나는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하야동사, 비동사, 나는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렇게 번역하는 거.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오랜 시간 구약학자들이 이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내린 이름을 정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은 앞뒤 문맥을 보고 이 결론을 내는 것은 동작이 덜 끝난 신으로 이해하자. 뭐라고요? 동작이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니까 동작이 덜 끝난 신을 이해하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끝내고 주무시는 그런 과거형 하나님이 아니다. 이 언약을 지켜 행동할 것이고 앞으로도 언약을 지켜낼 것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고유명사의 이름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을 지킨 것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여주는 고유명사 이름으로 쓰는데 현재도 미래도 행하시는 하나님은 과거이신이 아니라 지금 여기 here and now 지금도 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언약을 지키고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을 앞으로도 현재도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동작하시고 역사를 바꾸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창조 행위를 앞으로 바꾸어 변화를 일으키시고 새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애굽 역사를 바꾸어 창조 행위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야 동사 미완료형으로 이름을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보게 되면은 더 쉽게 이해되십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곧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그러니까 계속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15절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사의 미완료 형태의 존재 동작으로 해석하면 언약을 어떻게 한다?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런 동작 개념으로 해석한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말해서 언약과 성취와 완성 그 다음에 미래까지 종말까지 완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이어져서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한 하나님이 타락과 함께 그것이 멸망하지만 다시금 어떻게 한다? 회복시키신 하나님으로 그 언약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볼 때 스스로 있는 자, 존재로 보기보다는 미완료 동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해석이 더 가깝게 문법적 해석되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완료형이 우리 안에서는 이제 현재화되는 것 그죠? 하나님 미완료형이지만은 그것이 이루어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쓰는 것이 현재화되시키는 것, 현재화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뭐야? Reality, 현재.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현재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실제로 증거하게 하는 것,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현재 속에 일으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영하면 약속이 지금 언제, 현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동작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현재 어떻게 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현재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 here and now 여기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실체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 미래를 향해 열려지고 과거의 경험에 갇혀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거의 힘, 과거의 경험,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모든 아픔을 뛰어넘어서 창조 질서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그 믿음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는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현재와 앞으로 동작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현재 여기 and now 여기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믿음으로 승화시킬 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성품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 오늘 14절 말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의 근본을 거기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에서 스스로 이름을 계시해 보인 것이 나는 누구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비동사, 비동사, 하야동사, 미완료형. 그것이 히브리어로 나는 야훼다. 여호와라님 야훼다. 그래서 15절에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6823번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가장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름 야훼 그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훼 혹은 여호와로 계시는 하나님 그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오늘 불변한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학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특성을 말할 때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속성이다 그래요. attribute, 속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성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으로 말합니다. 공의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 공유하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야 할 부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컨대 하나님 거룩하시죠? 그죠? 레위기가 봤듯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됨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죄를 씻겨준 상태 속에서 설 때가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의 거룩을 공유 속성이에요. 하나님도 같고 나도 같고 나도 이렇게 닮아가고 하는 건 공유 속성. 또 인간이 이렇게 거룩해야 할 존재로 지음받아서 그런 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비공유적 속성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나눠 가릴 수 없는 속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이 됐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전능하고 전지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못하실 것이었는데, 뭐 전제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지전능,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갖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닮아갈 수도 없고, 그죠? 닮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비공유적 속성. 이런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거예요. 영원하시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서 유한한 존재죠. 제한적인 존재죠. 시공간도 제한되고 생명도 제한되고. 그래서 성경을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는 잠깐 보였다 없어지는 안개 왔다. 우리 인생의 존재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런 유한한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로부터 영원한 영생을 선물 받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접목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남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행위를 썬데이 스쿨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살폈는데 이런 전도 행위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이웃을 그분께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게 하려는 것이 이 전도의 행위죠. 야훼 하나님 그가 홀로 영원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 여호와도 영원하신 이름이고 지상의 모든 이름이 잊혀져도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뭐다? 야훼 여호와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비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번째는 불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죠? 우리 사람들은 조석으로 바뀌죠.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해 안 변해? 변치 않아요. 말라기 3장 6절에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오늘은 모든 것이 변하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슬로건을 그럴 때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고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나가던 직장도 오늘 레이오프 당해요. 그죠? 회사가 어려우면 인원 감축하죠. 직장 상사, 동료, 어느 날 갑자기 내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연금조차도 바닥이 나니까 믿을 수도 없죠. 은행과 보험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형제도 믿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같이 사는 배우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회 그런 사건의 일면에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늘 장밋빛 같은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불확실한 혹은 가변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쉽고 또 쉽게 방황하고 회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속에서 누구 하나님? 야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닻을 내린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고 든든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 계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내셨다라. 왜 여기서 야훼는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십니까? 그들과의 언약을 잊었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 즉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내일도 계셔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존재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3절에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0편 4절에도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증거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오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는 비공의적 속성 그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이런 전지전능하심도 있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야훼 하나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폈지만 우린 인생과 다른 하나님은 그 인생과 차별화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생 저 멀리 계셔서 우리와 인생과 단절된 존재로 생각해서 안 되고 초월에 계시지만 초연에 계시지 않은 분. 아니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유연하고 가변적 인생을 불쌍히 계시며 우리와 함께 here and now 여기에 함께 현존해 계시는 지금 이 시간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죠? 여기서 그 세 가지 동사 보고 듣고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알고 현재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의 방황과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신음을 듣고 우리의 좌절과 아픔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내 곁에 와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here and now 현존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비공의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존에 계시되 온 인류 만물 중에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하나님. 그 이름이 바로 야훼 하나님. 오늘 성경에 말한 I am for I am. 그런 현존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의 여호와는 인생의 죄와 고통을 보시고 마침내 한날에 육신을 입고 인생의 마당에 우리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기로 작정하고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요? 성육신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인카네이션 사건,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에 인생의 때 어떻게 해서 현존하게 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역사의 한복판, history, 그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His story.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분의 이름을 동일하게 뭐라고 표현하겠냐면 I am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하겠어요. 지금 출애굽기 3장 13절에 15절 말씀처럼 여호와 이름을 표현할 때 하야 동사, 비동사, 미완료형으로 I am 표현했듯이 인카네이션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뭘로 가르쳤어요? I am으로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일곱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이런 I am이라는 의미, ego, amy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ego, amy, 나는 I am이라는 것이 자기 소개용이라 하나님의 자기 계신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현존함을 나타나고 이 세 가지 속성 영원하고 또 변하지 아니하고 현재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듯이 신약에 와서도 인카네이션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계시처럼 여호와의 현존하심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가지고서 시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50도 못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 Before the Abraham was I am.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존하 계신 하나님,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 그것이 I am. 신약에 와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계셨고 지금도 여기 현존해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고 아파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자신을 드러나 보이고 나타내셔서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곁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자빠져 있으면은 곁에서 등 쓰다듬으면서 지금 일어날 수 있겠니? 좀 더 쉬어야 돼? 자 이제 일어나자. 그러면서 부축에 세우고 함께 곁에 계시는 거예요. 자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고통하며 당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들은 유령으로 생각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니 I am 그리고 Amy 이런 말이죠. 그냥 내가 아니라 나는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는 얘기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바다에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어쩔 줄 모를 때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안심해라 나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현존하신다면 우리 인생은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라면 인생의 풍랑은 우리는 담대히 맞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풍랑의 바다 저 건너편에 봐도 인생에 항해할 이유가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가사 중에 그런 얘기 있어요. 주와 함께라면 나는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그래서 현존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내 인생의 삶의 자리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가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곁에 다가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모든 이름 중에 가장 여호와의 이름이 의의가 깊고 중요한 이름입니다. 성경의 계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도 뭐가 있다?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이름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이름에서 그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오늘도 또한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처소에서 예배에서 여호와께 호소할 때 우리는 가까이 오셔서 그분이 가까이에서 복을 줄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심지어 왕까지도 여호와 이름으로 들어가죠. 복을 빌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 그것은 그 자체의 능력과 독립된 존재로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여호와 그 자신과 여전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름의 자체에 능력 있는 힘을 통해서 경건한 자들은 여호와의 보호와 또한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 그것이 여호와에 대한 뭘로? 찬양, 여호와의 영광으로 그 의미를 다시 또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찬양과 영광으로 받으시고 또 그 이름이 부각되는 겁니다. 진실로 종말에 여호와께서 세상에 계시됨으로써 온갖 이제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모든 무릎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스가랴 14장 또 이사야 45장에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하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셔서 빌립보 2장 말씀처럼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죠? 그 권세와 능력을 주시죠. 다시금 승기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신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무릇이 홀로 하나이신 그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마술의 수단이나 방패가 아니라 계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인격적 통치와 또 활동의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자신을 드러남에 있어서 그 이름이 대용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서 주님이 드러나 보여주신 거죠. 또 여호와께서 인간과 접하시는 면에 바로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드러나 보이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한 인간에 대한 그 역사적 다루심은 그 이름에 불가분 관계가 드러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하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과거나 또 현재나 앞으로도 이루실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그 이름이 불가분 관계에 드러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기도와 축복과 또 저주 또한 거룩한 전쟁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주님만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명령에 복종함으로써 그 섬김을 잘 수행해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다른 신에 대한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뭘 더럽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속에서 또 새 언약, 그 이전에 시내산 언약 속에서 뭐에 관계된 거예요?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그죠? 그런 그 부부관계처럼 그런 언약을 맺는 그 믿음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고 간음하는 거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들이 자기를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 말할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오늘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렇게 알려줍니다. 나는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너에게 보낸 이는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서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 세겜에 모아놓고 이제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호와는 대대로 기억하고 소중한 큰 이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부여해주고 깨달은 그 이름 속에서 붙들고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시간에 현존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잡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